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분기에만 무려 4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이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아니,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펀드들이 수익의 20%를 떼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데이터를 사는 비용, 매니저 인프라 구축 비용, 심지어 그 운영진의 일상적인 경비까지 모조리 투자자한테 청구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영수증을 다 떠넘기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들은 이 수수료 폭탄을 맞아가면서도 제발 내돈좀 받아달라고 줄을 서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2026년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이 얼마나 짙은 안개 속에 있는지 그거부터 인지를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면 돈을 벌고 내리면 잃는다. 이런 이진법적인 투자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거든요.
아, 단순히 오를 거다 내릴 거다 베팅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거대 자본에게 있어서 현재의 시장은 단순한 방향성 베팅이 아니라 금리의 경로라던가 자산 간의 그 미세한 균형을 수학적으로 뜯어먹는 아주 고도로 정밀한 위험 거래의 선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 임무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퇴직연금이나 개인 포트폴리오에도 알게 모르게 이 거대한 자본의 논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바로 2026년 6월 9일자로 발표된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의 합동 보고서, 미국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시장 동향 분석입니다.
아주 묵직한 보고서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 하나입니다. 이 복잡한 2020년 거시 경제 속에서 스마트머니가 어떻게 그 정보 비대칭하고 변동성을 쥐어짜내서 기계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해독해 보는 겁니다.
네, 이 보고서를 읽으시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천재 매니저의 영감에 기댄 베팅, 이런 영화 같은 낭만입니다. 사실 보고서가 집요하게 추적하는 거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나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에 집중하는 거죠?
이들이 어떤 종류의 구조적 위험을 도대체 얼마의 비용을 치르고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가? 바로 그 기저의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분석입니다.
누가 돈을 벌었냐가 아니라 어떤 위험을 사고 파는가? 좋습니다. 그럼 당장 보고서 첫 장에 나오는 압도적인 숫자들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2025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헤지펀드 산업의 총 운용 자산, 즉 AUM이 사상 처음으로 5조 1,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5조 달러 돌파.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규모죠.
그니까요. 작년 한해 순유입액만 약 1,158억 달러인데 이게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아까 제가 2020년 1분기에만 450억 달러 추가 유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불과 2022년이나 2024년까지만 해도 월가에서는 헤지펀드 무용론이 좀 팽배했었거든요.
맞아요. 수수료만 비싸고 수익률은 형편없다는 비판이 많았죠.
그렇죠. S&P 500 같은 그냥 시장 인덱스 펀드 수익률도 못 이긴다고 조롱받았는데, 아니, 기관 투자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렇게 태세를 싹 전환한 겁니까?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두 가지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기관들의 손발을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른바 더 오래 머무는 높은 금리 체제의 고착화입니다.
아, higher for longer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과거 0%대 무위험 금리 시절에는 사실 그냥 눈꽉 감고 주식 인덱스 펀드 사두면 시장 전체가 우상향하는 그 베타 수익을 아주 쉽게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들고만 있어도 돈이 복사가 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무위험 정책 금리가 3%를 훌쩍 넘어가면서 이 금리 자체가 투자에 거대한 허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돈의 값이 비싸지니까 허들이 생겼다.
네. 자산 간의 가격 괴리가 막 심해지고 주식이나 채권이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게 된 거죠.
금리가 투자의 난이도를 확 높여버렸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사모시장, 즉 프라이빗 마켓의 유동성 마비 현상입니다.
유동성 마비요?
네. 지난 10년 동안 연기금이나 계약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내보겠다고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뭐 비상장 기업에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엄청 많이 넣었죠, 진짜.
근데 고금리가 닥치고 M&A나 IPO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이 자산들을 시장에 팔고 현금을 회수할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돈을 벌었다고 찍혀 있는데 막상 실제 지갑을 열어보면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이른바 분모 효과에 덫에 빠졌다고 하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현금이 꽉 막혀버렸다는 거네요. 돈맥경화처럼요.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일 혹은 매월 시장 변동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일종의 유동적 완충장치로서 헤지펀드를 다시 재평가하고 찾게 되었다. 이런 뜻이군요.
네. 비가 올 때 바로 펼쳐 쓸 수 있는 우산이 필요해진 거죠.
아니 근데 기관들한테 헤지펀드가 비가 올 때 쓸 우산 같은 건데 심지어 그 우산이 비가 오면 돈까지 벌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2025년에 미국 주식시장 계속 오르지 않았나요?
AI 랠리가 엄청났죠.
그러니까요. 이 보고서에도 HFRI 펀드 가중 합성지수가 2025년에 12.5%나 올랐다고 나오는데 이럴 거면 수수료 떼어주느니 그냥 주식 인덱스 펀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단순히 그 1년짜리 수익률 절대값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 질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목표 함수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랑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들은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시장이 반토막이 나도 기금의 규모를 무조건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20% 오를 때 똑같이 20%를 버는 것보다
오히려 시장이 폭락할 때가 중요하다.
네. 시장이 20% 폭락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 손실을 3% 이내로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가. 즉, 그 하방 방어력이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 방패막이 역할이군요.
네. 종목 분산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상승 베타와는 상관없는 독립적인 수익, 그 순수한 질적 알파에다가 기꺼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 수익의 질, 그리고 생존력을 돈 주고 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왜 수조 달러의 자금이 다시 몰리는지 이제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럼 자금이 몰리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 자금이 도대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그 환경을 한번 분석해보죠.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2026년의 거시경제 지표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지금 연준의 정책금리가 3.50%에서 3.75%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요.
근적근적하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주식시장이 AI와 일부 대형 기술주에 극도로 정말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좌에도 AI 주식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매니저들한테 지금이 엄청난 위기라면서요.
네,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롱숏 전략의 근본 원리를 생각해보면 왜 지금이 위기인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유망한 주식을 사고 펀더멘털이 나쁜 주식을 공매도 해서
시장 전체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구조죠.
네, 그 종목 간의 성과 차이, 알파로만 돈을 버는 게 롱숏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AI 수혜주를 롱으로 잡고 전통산업이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을 숏으로 잡은 펀드들이 꽤 쏠쏠한 성과를 냈습니다.
아니, 겉보기엔 완벽하잖아요. 잘 나가는 AI 주식을 사고, 망해가는 뭐 구형 소매업체 주식을 공매도 치고, 이러면 이거 완전히 눈 가리고 시속 200km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AI 집중 현상이 만들어낸 아주 끔찍한 리스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끔찍한 리스크요?
보고서가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는 외관인데 이른바 과밀한 AI 포지션 청산의 공포입니다.
크라우디드 AI 언와인드?
말씀이시군요. 네. 모든 펀드가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주식을 사고 똑같은 주식을 공매도 쳤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AI 기업이 어닝 쇼크를 내서 롱 포지션에서 갑자기 막대한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을 메꿔야 하니까 롱 주식을 다급하게 던지겠네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공매도 쳐두었던 그 비 AI 주식들도 포지션을 상환하기 위해서 급하게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숏 커버링이죠.
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취자 여러분, 이건 마치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두 척의 배에 양발을 하나씩 걸치고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나는 지금 완벽하게 해칭을 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두 배가 양쪽으로 확 벌어지는 상황 말이죠.
맞습니다. 한쪽 배, 그러니까 롱 포지션은 폭락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나머지 한쪽 배, 숏 포지션은 숏 스퀴즈가 걸려서 폭등해버리면 양쪽에서 한 번에 치명적인 손실을 얻어맞는 거 아닙니까?
네, 베타일지를 철저히 했더라도 이런 치명적인 손실, 즉 갭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고서 데이터가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여기에 치명타를 가하죠.
금리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아까 무위험 정책 금리가 3.5%에서 3.75%라고 하셨잖아요. 과거 무위험 금리가 0이던 제로금리 시대에는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하는 파이낸싱 비용이 사실상 거의 무료에 가까웠어요.
돈 빌리는데 부담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숏 비용 자체가 거대한 리스크가 된 현실입니다. 주식을 빌려오는 대가로 지불하는 숏 리베이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아, 숏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든다. 네, 그러니까 내가 숏친 지식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도 매일매일 이자 비용으로 펀드의 피가 말라가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와, 롱숏 매니저 입장에서는 진짜 숨 막히는 환경이네요. 방향이 틀리면 틀려서 깨지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비용 때문에 깨지고.
네,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단일 롱숏 전략이 이렇게 지뢰밭처럼 위험하다면 이 똑똑한 스마트머니는 대안으로 도대체 뭘 선택했을까요? 바로 시장의 포식자로 떠오른 대형 멀티 스트래티지 플랫폼들의 지배입니다.
시타델, 밀레니엄, 포인트 72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즉 PM들을 고용해서 중앙화된 리스크 시스템을 통해 자본을 아주 빠르게, 기계적으로 재배분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제가 보고서에서 이 핵심 이슈인 패스스루 비용 구조를 읽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 그 부분 많이들 놀라시죠?
그러니까요. 이 멀티 스트래티지 플랫폼 모델이 겉보기엔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비용 구조를 딱 보니까 투자자가 리서치 데이터 비용, IT 인프라 비용, 심지어 그 매니저들의 인프라 비용까지 다 부담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걸 우리 청취자분들 체감하시게 식당에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미슐랭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밥값을 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영수증을 보니까 요리사가 새벽 시장에서 장본 택시비, 주방의 가스비, 심지어 식당 월세까지 손님 영수증에 다 청구하는 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아주 날카로운 비유네요. 그 영수증을 보면 정말 화가 날 법하죠.
완전 불공정 계약 같잖아요.
근데 왜 깐깐한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불리한 조건을 전부 감수하면서도 이 대형 플랫폼들의 돈을 맡기려고 안달이 났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낮은 변동성과 엄격한 손실 한도 통제라는 시스템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시스템 자체를 산다는 거군요.
네. 이 대형사들은 개별 매니저가 손실 한도 보통 3%에서 5% 정도를 넘어가면 그 즉시 포지션을 다 날려버리고 컴퓨터 코드를 뽑아버립니다.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린다고요?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안 기다려주고요?
안 기다려줍니다. 중앙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잘라버리죠. 투자자들은 그 매니저의 택시비와 주방 가스비를 전부 다 내주는 대신에 절대로 펀드 전체가 한 번에 붕괴하지 않는다는 그 철저한 안전장치를 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2026년 실사의 핵심 질문이 바뀌었다는 게 그 말이군요.
어떻게 바뀌었죠?
보고서에 보니까 당신 내 비용 차감 전 수리액이 얼마냐 이게 아니라 이 엄청난 택시비, 가스비 다 떼고 난 후에 진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수익, 즉 알파가 있긴 한 거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비싼 패스트루 비용을 모조리 제하고 나서도 실제로 플러스 알파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게 2026년 스마트 모니들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 거죠.
와, 결국 비용이 얼마든 간에 살아남아서 확실한 수익만 주면 된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네요.
냉혹하죠, 사실.
자, 근데 모든 펀드가 다 승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투자자들이 펀드를 고를 때 반드시 던져야 할 실사 질문들이 따로 있다면서요. 여기서 사모신용,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의 숨겨진 뇌관으로 대화를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멀티 스트래티지 플랫폼도 결국 수익을 내려면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주식 롱숏이 힘들어지니까 자본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사모 대출이나 상대 가치 전략 쪽으로 막 흘러갑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전략들요.
네,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일으키죠. 근데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유동성 부족과 낡은 가치평가 문제입니다.
낡은 가치평가요? 그게 뭔가요? 스테일마크 말하는 건가요?
네. 주식처럼 시장에서 매일매일 초단위로 가격이 딱딱 거래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사모대출 자산들은 시장 가격이 명확하지도 않아요. 이걸 매니저가 자체 모델로 우리 자산은 아직 이 정도 가치가 있어 라고 장부에 적어두는 관행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시경제에 무슨 큰 충격이 와서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장부상으로는 아 우리 자산 아직 손실 안 났습니다 하고 가격표를 안 고치고 그냥 숨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낡은 가치평가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펀드에 돈을 크게 넣었는데 시장이 폭락해서 불안한 마음에 저기요, 내 돈 좀 빼주세요 하고 환매를 요청했단 말이죠.
네, 일반적인 뱅크런 상황이죠.
근데 펀드 측에서 갑자기 게이트를 콱 치고 우리 자산 안 팔려서 돈 못 돌려줍니다 하고 문에 잠가버린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내 돈이 완전히 인질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등장하는 이 환매 가능성 체크 그리고 불량 자산만 따로 떼어놓는 사이드 포켓 문제, 뒤에서 돈 빌려준 프라임 브로커의 마진콜 위험, 이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2026년 해제펀드 실사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생존 조건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엑셀표에 찍힌 수익률 따위는 믿지 않아요. 위기 시에 환매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유동성부터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야, 오늘 진짜 밀도 있는 대화였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는데 결국 오늘의 심층 탐구를 갈무리해보자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어떤 그림인가요?
2026년의 헤지펀드는 과거처럼 뭐 직감에 의존하는 도박꾼들이 절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정책의 엇갈림, 그리고 사모시장과 공모시장 간의 밸류에이션 괴리, 이 수많은 복잡한 변수들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수익을 짜내는 거대한 위험 거래 기계라는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점을 꼭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계적인 차익 거래가 이 산업을 지탱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라고,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기관들의 피도 눈물도 없는 깐깐한 잣대를 청취자 여러분의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 보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실질적인 조언이네요.
내 수익의 크기보다는 그 질이 어떤지, 시장이 폭락할 때 내 포트폴리오는 하방을 방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즉시 팔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지, 이걸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만한 도박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뭡니까?
보고서를 보면 자본이 몇 개의 대형 플랫폼으로 막 집중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기계들이 점점 더 유사한 데이터 신호를 분석하고 아주 똑같은 퀀트리스크 모델을 공유하는 이른바 크라우디드 트레이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들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만약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이 기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충격에 의해 완벽히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0.0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누른다면 과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그 어마어마한 충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와, 진짜 서늘해지는 질문이네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통제 시스템이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스스로 탐구해볼 만한 엄청난 여운을 남기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고 매혹적인 헤지펀드의 세계를 파헤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투자 시각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예리해졌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